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첫 장면은 반세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서로 나눈 대화가 나오죠.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안 되느냐 이렇게 묻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대로 쭉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건이 나오거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거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만 앞에 있던 것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여기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평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가령 뭐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아 네가 잘했다 이러시든지 아니면 이 못난 녀석아 이렇게 하시든지 평가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본문에는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중간쯤 어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사탄아 이것도 아니고 중간 어디쯤에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상황이 정해진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집에 들어간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첫 질문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친근하게 부르시죠. 시몬아 뭐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게 꾸지람하려고 크게 막 외치는 것이었는지 부드럽게 부르신 것이었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친근하게. 뭐 그러니까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게 예수님의 첫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물으시는 거죠? 이 생각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가 껍데기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금 내십니다. 성전세 내십니다. 대답을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거나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생각 때문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 때문입니다. 네 마음은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가 무언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결과적인 대답이 나온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른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사실 지금은 통치자가 뭐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받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측면으로 질문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걷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인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임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들들, 임금의 아들들, 왕자들이죠. 그리고 왕자가 아닌 그런 국민들, 백성들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냐?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보면 반세계 거두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야, 너희 선생 세금 내안 내?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바꾸어서 질문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전 때문에 주는 것인데 성전세 거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은 거죠. 너희 선생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야? 하나님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하나님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냥 백성인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낸다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아, 우리 선생님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거니? 너는 생각이 어떠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아주 뭐 간단합니다. 뭐 우리가 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베드로도 알수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뒤에 한 가지를 더 부연 설명으로 진짜 하시려는 말씀을 이제 설교하십니다. 26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건 이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잘 알고 있어. 네 생각이 맞아. 말씀하신 뒤에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왕이 있으면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다 내죠. 그러나 예전에는 왕자들이 세금을 안낸 거죠. 이제 그 당시 사회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들이 세를 면할 것이다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세금 안 내겠죠. 성전세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만드신 분, 성전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왜 성전세를 거두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물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아들들은 복수형이죠. 예수님 말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안 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줄게. 그러셨다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데 성전세를 왜 내냐고요. 제자들 데리고 성전에 가지도 않으시는데 성전세를 왜 내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를 믿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이곧 허물어지게 될 내가 허물어버린 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군다나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전세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더한 걸음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베드로야, 너는 생각이 어떠하니? 넌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니? 이렇게 지금 물으신 겁니다. 자, 그럼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들이 아니라 백성이니까 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너도 아들이 아니라 백성이니까 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전에 거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내 신분과는 상관없이 내 권리와는 상관없이 내가 타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저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저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온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해서 성전세를 네가 주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바울도 뒷부분에 나중에 가면 이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우상한테 바쳤던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 그거는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는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드는 아직 좀 지식이 모자라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배려해서 먹지 마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 그 사람 시험이 될까봐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입니다. 안할 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시험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을 배려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나는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힘이 많아서 권력의 굴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제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쫄려서 어쩔 수 없이 막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사건은 여기까지로 종결이 됩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한 두어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 이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나요? 그냥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촌땅인 거죠. 세금 내야 되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지가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도 그냥 식민지 노예 백성인 거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세금 내야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혈통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네. 아, 사회적 신분으로 보니까 돈 없고 못 배우고 로마 식민지 노예로 살고 있는 놈이네. 이렇게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베드로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은 그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생각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게 베드로인데 변화산은 본 적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모르겠죠. 이게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쭉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베드로가 한 번도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다만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아니고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님 원하시는 만큼까지 대답을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해봐. 너도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알고 있는 게100%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50% 60%쯤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준으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아,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는 분이구나. 그쯤은 알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성령님이 직통 계시를 주셔야만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조금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성전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라고 드리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드릴 필요가 없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애당초 네가 갖고 있던 그 생각대로, 관습대로, 사람들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권면을 하시는, 어찌 보면 꾸지람하시는 그런 것이죠. 성도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을 더 해보면, 두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치자면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믿음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잘 모르는, 주님께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삶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지경을 당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 혹은 저에게 묻거나 다른 성도끼리 이야기하면 다 옆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주님께서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근데 이거를 보통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생각이 안 나고 힘든 것만 그냥 눈앞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두들기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옆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일이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을 거야. 정신 잘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봐. 그럼 대부분 다 답을 알아요. 아, 기도해야지. 소망을 품어야지. 주님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휩쓸려가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는 때는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록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해도 온전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도 온전하게 대하는,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으로 인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또 사람들 속에 묻혀서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인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도 휩쓸려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붙잡게 하셔서 그 생각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사 만나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잘 적용하고 또 주님께 잘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